1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는 그러한 체제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주시고 오직 주님을 힘으로 삼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극적인 체험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인 어떤 경험들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환호와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체험을 했다 해가지고 은혜를 더 받았다. 또 극적인 체험이 없다 해가지고 은혜를 덜 받았다. 이런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갔습니다. 이것이 중풍병자에게는 굉장히 극적인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중풍에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그 중풍에서 나았다고 합시다. 반신불수로 걷지도 못하다가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할렐루야하고 아멘하면서 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병들었다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은 중풍 들었다가 걸어 다니는 그 사람만 은혜를 입었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중풍 걸린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 걷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은 은혜로 생각하지를 않죠. 그저 중풍에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걷게 된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는 이것만 가지고서 은혜라.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일어나 걷는 거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풍에 걸렸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된 그런 사람이나 그냥 중풍에 걸리지 않고 날마다 걸어다니는 우리나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중풍에 걸렸었다는 그런 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어나 걷고 있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단지 중풍에 걸린 경험이 없을 뿐이죠. 그렇다면 중풍에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중풍에 안 걸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 걸렸다가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것만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중풍에 걸리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건강 일어나 걷고 있다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가 그런 쪽으로 능력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뭔가 아팠다가 나은 거 못 걷다 걷게 된 거 안진병이 일어난 거 항상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극적인 체험으로만 이것만 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산에 그 제 집사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좀 아팠던 모양이 오랫동안 머리가 아팠는데 어느 날 머리가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하니까 머리가 난 그 시간이 언제고 물어보는 야 그 시간에 가서 손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머리가 나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내가 손들고 기도했다. 이게 딱 아들이가 된 거예요. 아들이 일본말이니까 지워치우고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들고 기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보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 들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병이 나았다고 해버립시다. 그때도 과연 머리 안 아픈 게 된 것 같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그냥 뭐 우연히 나았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가 그 많이 보고 있는 간증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몽땅 다 인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으로 끌어냅니다. 지금도 간증이 그래요. 인간 내 행위에 대한 하나님 보답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간증한다고 나와가지고 내가 평소에 머리가 아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프게 되었다. 이 말만 하면 그건 간증이 안 돼요.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내가 손 들고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나았더라. 이렇게 말할 때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말은 간증은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행동이 안 들어가면 그건 간증이 안 돼요. 기도를 했다든가 성경을 봤다든가 예배를 드렸다든가 뭔가 내 행동이 들어가가지고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 보답이 이것입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거 이게 간증이라고 이름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아프다,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했다, 안 아프다. 이런 공식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팠는데 안 아프게 되었다. 이게 은혜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아픈 거, 아예 처음부터 안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는 없냐 그 말이에요. 꼭 아파가지고 나아야만이 아 은혜구나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 안 아프고 산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팠다가 안 아픈 거 이것만 체험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안 아픈 것도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안 아픈 것은 어떤 은혜의 체험으로 극적인 체험으로 얘기하지를 않잖아요. 사실 우리들은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체험을 갖다가 은혜로서 여기지를 않죠. 그냥 우연히 되어지고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 이렇게 됐겠지. 항상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뭐냐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 이러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사는가 보다, 그저 안 아픈가 보다 항상 이렇게만 여겨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아팠다가 안 아팠다, 뭔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항상 이런 것 속에 은혜를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속에서 아, 이게 모두가 다 지금 주님의 은혜고 은혜로 충만한 나의 삶이구나, 모든 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극적인 체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뭔가 병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없어도 언제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충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이 그런 쪽으로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 극적인 체험 없나 자꾸 사람에게 박수 받고 환호 받을 수 있는, 칭찬 받고 높임 받을 수 있는 항상 그런 체험을 끄집어내려고 하려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오해가 돼버리는 그러한 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오면은 그 고난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라겠습니다. 근데 그 후사가 나 혼자 후사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라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냐면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결국은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창에 찔려 가시가 쓰는 그런 몸의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가 몸이 고생당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연결지어버리면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몇 시간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몇 시간 받은 고난이 지나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창에 찔린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것이 있어요? 뭐 잡혀다 고문받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몸에 고생받은 것, 창에 찔려 갓 시간 쓰고 하는 기운 몇 시간입니다. 그걸 몇 시간 가지고 이게 예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난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말이에요. 좀 난처한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평소에 머리 둘 곳도 없었으니까 잠자리나 입는 것이나 먹는 것 이것이 다 고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머리 둘 것도 없어가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고생이었다면, 그게 고난이었다면은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고난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오히려 예수님과 더 고생했습니다. 거지로 살면서 병까지 걸려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사로가 아니라도 오늘날 교회에도 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고생은 예수님 고생 같은 고생이냐 그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과 더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갖다가 자꾸 몸의 고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들이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들한테 큰 수를 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편하게 살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시에서 편하게 살아가다 시골에서 고생 무지하게 했다. 항상 이것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떳떳함을 갖다가 주장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가지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보다도 이 일하는 내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또 교인들은요 교인보다 목사가 더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보다도 저 아프리카가 더 이속에 고생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더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환경 때문에 좀 편하고 고생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차이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은 시골구에서 돈 없어가지고 입는 건 먹는 거 그걸로 고생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목사보다도 그냥 그 예비당 디킨에 칸막 가지고 방 하나에 오고 함께 사는 그런 목사가 더 고난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작은 교회에서 고생해 생각하는 사람이 뭘 모른가 하면은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걸 모릅니다.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고생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르니까는 도시교회 목사를 하면서 나는 내가 더 고생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하고 나은 환경에서 목사 비교를 하잖아요. 흔히 목사들이 나이가 들면은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하면서 뭐라 하나 이제 좀 쉬자 이런 말을 하거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한다는 그동안 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언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일한 적이 있어야 쉴 거 아닙니까?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고 목사는 그저 논 거예요. 근데 목사는 자기가 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쉬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가 자꾸 몸에 고생받는 이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실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몸의 고난이 아닙니다. 고생한다는 그냥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누가 조금 더 잘 사고 뭐 이거 차이지 고난의 차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몸의 고생이 고난돼버리면은 환경 차이에서 고난의 차이가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 좋은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돼버려요. 환경 나쁜 사람은 고난이 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없어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환경 좋은 사람은 영광 못 받는 겁니까?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중풍병자가 고생을 하다가 병이 나아가서 그러다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 중풍병자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할 때는 고난을 받은 것이고 나을 때는 고난이 끝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버리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권한은 있다가도 없다 없는 게 돼버리고 또 없다가 있는 게 되는 그게 권한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권한이라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부터 죽기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 권한이에요. 그치는 게 없어요. 중단되는 것도 없습니다. 없다가 있는 게 권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산다면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갖다 말하기를 현재의 권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그렇죠. 현재의 권한. 현재의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권한이 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일로 계속 이어지는 게 현재입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봤습니다. 지금 성경 현재 고난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의미한단 말이죠. 자, 그럼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도 성경을 봅니다. 그럼 내일도 성경이 뭡니까? 현재의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전히 내일 가도 지금이 내 고난, 그것을 성경이 묻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일, 내일 계속 이어지는 것. 그 의미가 바로 현재의 고난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갖다가 환경 속에는 고생을 생각해버리면은 현재란 말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죠.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덩이 잡힌단 말입니다. 코색을 무죄합니다. 며느리가 이걸 고난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8절을 볼 때마다 그 현재의 고난, 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에게 핍박, 이게 현재 고난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영광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며느리는 그때부터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간절히 날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라 그 뒤에 다시 18절을 봤습니다. 거기 여전히 현재의 고난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에 핍박 받을 때 현재의 고난이 알게 되었는데 그 시험에 교회에 나가라 한 뒤에 현재의 고난 들다 보니까 난처한 거예요. 어제까지 핍박 받으면서 현재의 고난을 내가 알았는데 근데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현재의 고난이란 말이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성경 덮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안 갖다가 외부에서 주어진 핍박, 환경에서 오는 고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오해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고난을 갖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모였다면서도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을 받지 않은 자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을 잡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 이게 17절의 말인데 고난 없다는 걸 좋아할 수가 없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어야 되는데 그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을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의 고난이라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고난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에 있을 고난을 대비하라는 이런 말도 아니에요. 어제의 고난이 바로 오늘의 고난이 돼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바로 내일의 고난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난을 얘기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걸 갖다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그 질서 원칙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삶의 원칙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따 어떻게 살았던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시험 받은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제일 이런 사건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실망하게 딱 세 가지예요. 떡하고 기적하고 세상 영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칙과 질서입니다. 그대로예요. 세상이 뭔가 다 이런 체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질서예요. 근데 세상은요, 돈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모든 결부가 전부 다 돈으로 측정이 되어버립니다. 회사 사장님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돈 벌지 못하고 문 닫으면 그 사람 무능한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잘 운영을 해도 무슨 뭐 IF 사고 다 터져버리면 무능한 대통령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돈으로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게 되면 그건 유능한 사람이고 돈을 못 벌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와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도 교인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은 그 복음은 잘못된 게 돼버립니다. 그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늘어나고 사람이 불어나고 교회가 부흥돼야만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질서고 체제란 말이에요. 그 체제를 들고 마귀가 예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 땅 질서에 마귀로 살아간 체제 속에 예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유혹을 냈단 말이죠.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질서에 들어오느라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떡으로 사는 세상 삶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삶의 원칙은 떡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세상 질서에 도전한 것이죠. 떡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을 벗어난 예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또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지켜준다.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었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나 안 죽는다는 거죠. 안 다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유혹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전 꼭대기라고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꼭대기에 뛰어내린다고 하고 그래서 안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분명히 뭔가의 신으로부터 보답이 온다는 거예요. 신이 지켜주고 신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질서고 원칙이죠. 교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그만큼 분명히 보답한다. 내가 하나님을 뭘 하면은 그에 대한 뭔가 오게 되어 있다. 이게 세상의 원칙인데 그런 원칙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설사 사업이 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하나님을 지킬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은 세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날 지켜준다 이런 체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복종하면서 죽이면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게 세 번째 유혹이었거든요. 이 유혹에 대해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원칙이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원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심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겠지, 내가 영광받게, 이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내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기존의 세상 질서와는 전혀 반대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세상에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세상에서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게 예수의 삶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 세상에서 네 이름 신경 쓰지 말고 네 영광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의 원칙입니다. 거룩한 일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지킬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건 몽땅 하나님 실망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이르간 고난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라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것은 세상 질서에 맞춰진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으로도 미움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도 미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체제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미움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미움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살아간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혹이란 게 없습니다. 뭐 길거리 지나갈 때 어떤 못 벗은 영화관을 풀어 그걸 보고 유혹받는 이런 유혹이 아니에요. 세상 질서와 반대된 그 자체가 이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삶이 아니라면 이미 세상 질서에 맞춰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혹을 받는 게 없죠. 돈 버는 게 원칙이고 내 배부름을 위해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맞춰 살아간다면 내가 돈 벌고 내 배부르게 살아가는 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에 들어있다면 내가 배부름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바로 예수의 삶에 벗어난 것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하고 사느냐, 결국 예수님의 삶의 원칙에서 그 삶의 원칙을 살아간 자체가 이미 고난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로 그런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께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애가 공부 못한다 해가지고 야단치는 것은 그러면서도 그걸 당여긴다면 이미 유혹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예수의 삶의 원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삶의 원칙에 산다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야단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주님의 원칙에 떠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할 때 자체가 이미 고난 속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자가 이런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이 고난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중지됐다가 시작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삶의 원칙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질서에 내가 발맞춰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의 원칙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내 원칙 뒤에서 내가 끌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사는 자체가 이미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 흔적이 이 시간 여러분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긴 것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유혹이 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원칙이 과연 무엇을 따라가는가, 지금 내가 주님의 삶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자기를 살펴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그 하늘의 질서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칙과 질서는 오직 돈입니다. 명예고 내 이름이고 항상 내 것을 위해 살아간 이 원칙 속에 있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원칙 속에 예수님은 돈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 내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원칙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칙 삼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삶이 우리 원칙이 되어서 그 주님의 원칙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